오늘 밤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세 번째 날을 맞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왔겠지만 권세 있는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가오신 분도 있었겠고 세유원이란 사람 때문에 온통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분이 말씀한 메시아란 말씀도 참으로 군데군데에서 흘러갔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서는 참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은혜가 있다. 이 정도는 분명히 알은 줄 압니다. 질고는 고침을 받고 자유가 된 줄 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뜻과 생선은 축복 가운데서 제자들로 통해 나눠준 것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들에 관해서 그 예수님께 그들이 얼마나 미어 살았는가는 우린 사도행전 1장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 그런 정도로 지나가 버렸지 그 예수님을 내가 전 마음으로 미어 본다는 마음은 잘 못 가진 것 같습니다. 여기 120명은 그 예수님께 매여서 참으로 떠나지 않고 다스림 받을 만한 그런 마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말은 그들에게 늘 있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열흘만 예루살렘에 머물렀겠나요? 다음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어디를 가든가 언제나 예루살렘의 삶을 벗어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은 다윗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다윗이 마침내 도달할 것은 예루살렘 삶이었습니다. 시편 78편에 온 시온 산성 그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의미 깊은 것임의 사실입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본다면 내가 이제는 왕보다는 주님을 향해 솟아오르고 주님께 다스림받는 이 삶을 제가 가지고 싶습니다. 영원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은 열흘 만이란 우리 예수님이 맨 날이 못 되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것은 오늘, 바로 이것은 요즘 늘 내가 다스림받고 살 것이 예루살렘 생활이란 것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먼 미래도 아니고 오늘 그리고 기다리면서 언제나 다스림 받아가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 늘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린 마침내 성전된 주님을 압니다.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죠. 계시록 7장에 밤낮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오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알고 그분이 나의 성전임을 안다면 우리 영혼은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는 그들은 눈뜨고 세상 바라보기보다는 눈뜨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눈 감고 보좌의 주님을 향하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며 기도하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처럼 이러한 영혼은 언제나 쉼 없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이러해야 합니다. 이건 한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한때입니까? 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쉼 없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도 방탕할 수 있고 술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염려에 우리 마음이 참으로 부딪힐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다 버린 마음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방탕한 마음이라면 그거 끝난 마음이지요. 술 취할 정도라면 노아처럼 주님과는 그러한 마음이지요. 여러분, 세상 염려가 내 마음에 그대로 다 있다면 그건 세상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1장에 가르쳤습니다. 이건 주님과 우리 관계가 사도행전 1장과 꼭 같은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이끌리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육신에 머물러서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앞장인 20장처럼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틀림없이 종결적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찢어버리고 자기는 장사 지내버리고 자기는 죽음에 넘겨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의 주님 향하여 나의 하나님 향하여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것인지요. 이게 한때입니까? 늘 이곳에 깨어 있어야 합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에게 잠깁니다. 그건 곧 방탕함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지하게 벗된 그런 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주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고린도전서 12장처럼 주님의 생명을 마십니다. 주님께 이끌립니다. 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주님을 사랑하며 내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요. 세상을 마시지요. 그건 한때가 아닙니다. 늘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 주님의 영을, 주님의 생명을 마시는 일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염려, 언제나 세상은 염려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음이여란 말씀처럼 세상에는 구별되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우리는 주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시편 16편 말씀은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셔서 기뻐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내가 주 앞에서 영원한 기쁨, 여러분 참으로 주님을 모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이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서가야 언제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아니하고요.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서 그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있는가를 가리킵니다. 이곳에서 다스림받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고요. 그의 성전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이 있고요. 끊임없는 기도 속에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고서는 그 다음 값진 생활은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준비되어간 영혼이 되어감으로 이렇게 참으로 준비된 영혼이 되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으로 변함없는 이런 자세 속에 서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그의 예루살렘으로 깨어 있읍시다. 보이지 않는 그의 성전으로 깨어 있읍시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모시고 기뻐하는 자로 깨어 있읍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도한다면, 간구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도 어렵지 아니할 것이겠고 우리는 능력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기도는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지나고 나면 기도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에서는 정말 사람이 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싶은 것이 집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는 기도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조용한 기도가 자기의 집과 같았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하는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이러함으로 내 하나님의 보시기에 값진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의 기도를 압니다. 이 기도는 다 귀중한 기도들입니다. 14장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주님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따라가면서 길에서 필요한 것,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여 주마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의지하나요? 보이지 않는 주님 의지하고 사나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천성가는 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가 따르면서 가고 있나요? 길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좌의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면서 그 포도나무의 원함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원함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로 살다 보니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기도요. 며칠 이후에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 나아갔을 때도 기도하는 기도인 겁니다. 포도나무의 원함을 알아서 기도한다. 시편 107편의 기도는 내 원함 때문에 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의 기도는 포도나무의 원함을 알무라는 기도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의 기도는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터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며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쁨 속에 있는 자 다음에 너희가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기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 충만한 삶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친수관 되어주신다는 의미로서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참 가깝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나의 기쁨되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가까우신 응답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하신 응답하심을 힘입어가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 생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여 봅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앞에서 조용하게 여러분 마음을 모두어 주세요. 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주목해 보세요. 잠잠히 주목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의 은혜와 그의 이슬에 적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가 참으로 밝아지고 자유스러운 가운데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조국, 이 땅의 번거롭고 어지러운 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구하여 가는 놀라운 밤 되어가기를 원하여 봅니다. 너무 기도하지 않았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께 구하지 않지 않았어요? 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아니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탕자 같은 그런 길은 아니었나요? 친숙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 밤에 우리에게 열려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자 마음 썼었기에 이 늦은 시간도 잠들어 버리지 아니하고 귀하신 주님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 주신 줄 압니다. 대단히 귀중한 시간이죠. 우리가 이사야 55장의 기도와 이사야 56장의 기도는 조금 내용상에 우리에게 임하여오는 은혜에 관한 조그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물론 둘 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출발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내게 나와 청종하라. 너희가 기름진 것을 너희 영혼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갈망해서 내가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거두어 보는 것 대단히 귀하죠. 그런데 이사야 56장은 종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런저런 평범한 삶도 아니면 이런저런 주님을 섬기는 일도 주님과 함께 종일 살아온 자입니다. 그 살아온 자가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종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해 저무는 시간 주님께서 동산에 오르시면 같이 올라서 그 곁에서 잠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나의 사귐을 인도하심 속에 가지고 싶어하는 그 복된 마음입니다. 내가 저희를 기도하는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저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둘 다 이사야 55장은 54장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56장은 그 처음 내용부터서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간 겁니다. 종종 이사야 55장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인용하기도 합니다만 물론 적용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께 다가선 주의 백성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영혼이 더 가까이 추구하게 되는, 원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너무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늦은 시간의 기도는 참 힘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란 이런 기도가 참으로 잘 되어 간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축복스럽고 좋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유익되고 보람된 것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상 속에서 기도가 좋을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가 축복스럽고 기도가 정말 유익하고 마치 이사야 48장 말씀처럼 나는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이고 나는 내게 유익된 길로 인도하는 자다. 마땅히 행할 길, 유익된 길,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이사야 48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주님의 맹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맹하심 속에서는 우리를 기도의 성산으로, 우리를 기도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인도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귀하죠. 어느 젊은이가 젊었을 때 군 복무를 바닷가에서 하였는가 봅니다. 그는 바닷가에서 군 복무를 할 때 벌써 주님을 긍휼 속에서 복음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들고 모시고 사는 것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닷가에서 밤새 나라를 지키는 근무를 할 때에, 군복무를 할 때에, 가서 조용한 시간, 보초 서는 시간, 총을 가지고 보초를 서지만 기도를 좀 잘해야지, 좋은 기도 시간 가져야지. 그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주님 앞에 익혀본 바로는 그 기도 시간이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을 불렀겠죠. 물론 주님을 갈구하는 마음을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축복스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미리 준비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저녁의 기도 시간이 처음으로 축복되기를 준비하여 갔을 때는 거진 틀림없이 그 밤이 열린 천국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가까운 마음으로 사귀어보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의미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낮 시간의 근무 시간도,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과를 진행하는 순간순간도, 오늘도 이 밤도 내 주님과 함께 지내는 복된 시간이란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준비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참으로 복된 시간일 겁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려 주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아닙니다. 이제부터서라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갖도록 마음을 가져보지요. 나중에 기도할 텐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를 좀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사야 6장과 7장과 8장의 짤막한 3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과 7장과 8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러므로 열린 천국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참으로 친밀한 살아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보좌에 속하여 있고 생명나무에 속하여 있고 보좌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를 그 보좌의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자를 가리켜 말씀할 때에 그들에게는 밤이 없고 저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떨까요? 그곳에 있는 요한만 보세요. 지금 밤모섬에 사로잡혀와서 낮이면 채석장에서 일하는 그야말로 혹독한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만 요한의 영혼이 그러한 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종의 요한은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 신부의 영혼이 사도 요한의 영혼이 아닐까요? 난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그리고 더러운 자는 정결하지 못한 자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영역에 사도 요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몸은 지금 계시록 22장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의 몸은 밤모습에 있는 겁니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주가 없다면 저주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밤이 없다면 영혼의 밤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겪는 오늘의 삶이 아무리 처절하고 어렵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혼이 보좌에 계신 주님과 관계가 잘 되어서 그 두루마리 빠른 자 복이 있다는 말씀에 우리가 해당되고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이 우리가 해당이 되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당연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성김을 위하여 보좌로부터 생명 소강을 흘려보내주신다면 내 말은 성김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오늘의 성김에 생명수 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면 여러분은 밤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들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여건 속에 있더라도 나의 주님과 나 사이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저주가 아니란 겁니다.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는 성도가 진실된 마음으로 본다면 그기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한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쇠사슬에 매여있는 사도바울 선생님의 영혼이었습니다. 그건 밤 아닙니다. 그건 저주 아닙니다. 천국이 열린 은혜와 더불어 참으로 값진 은혜가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하시는 사도바울 선생님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영혼을 참으로 지켜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사도바울 선생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킴을 받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리라 하시는 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바울 선생님의 고백은 기록된 성서의 고백입니까? 영혼에 넘쳐나는 고백입니까? 그는 전혀 감옥에 갇힌 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이런 참된 삶이 있음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고 싶다.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고 싶다.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살고 싶다. 무엇이든지 의롭게 살고 싶다. 이건 그냥 하나의 외마디처럼 바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흘러 넘치는 행복한 고백입니다.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빌립보서 4장을 저주받은 영혼이라 말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저 다니엘서 12장 말씀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나온 주님과 함께 삶을 보여주시고 있는 놀라운 것인 줄 압니다. 저주 없습니다. 오늘 주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만 있다면 우리가 밤에 어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나의 관계만 중앙에 붙든다면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런 자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함이 아니라 그의 은혜를 노래함이 아니라 참으로 서글픈 그러한 하갈과 같은 그런 부르짖음을 보여주는 그런 생활 아닙니다. 거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6장과 7장과 8장을 저는 간결하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분명히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환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실상인 것 같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걸 꼭 기록해야 되나요? 그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성수와 더불어 우시아 왕은 문둥병 걸렸고 마침내 죽음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소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성소 위에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었고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였으며 그 성소가 더욱더 생생함이 있는 것은 스납들이 여섯 날개를 가진 스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그루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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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우렁차고 힘이 있었던지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찬양하는 소리가 우렁쳤었습니다. 이건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사야가 그 놀라움을 목격한 겁니다. 그는 그 광경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을 모릅니까? 부정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리겠다고 하다가 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앞에 들어간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성소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쩌면 우시아 왕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실상을 모르고 그만하게 나가다가 자기의 실상이 드러나고 마침내 그로 인하여 죽음으로 나갔다면 그가 자기 실상이 드러남으로 왕위에서는 피한받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위치도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죽음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 울부짖듯 한 말인 것 같아요. 탄식하듯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할 때에 스랍이 참으로 제단의 핀숱을 집어서 자기 손으로 가지고는 날아와서 그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것이 내게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악도 없어졌고 지나간 죄도 없어진 겁니다. 죄단 숯불이. 우리는 그것이 무슨 큰 굉장한 어떤 것인 것처럼 생각이 쉽습니다. 야, 이상하다. 그 죄단 숯불 때문에 내 악한 내가 없어지고 내 죄가 사여질 수 있다. 이건 정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의 이 내용은 기원전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만은, 나사렛 예수님 이 땅에 700여 년 이후에 오시어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을 불사르듯 태워버렸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 나무가, 산나무가 33살의 정정한 나무가 다 불타버렸는데, 죽어버렸는데, 그러나 그 핀숯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때 그 제단의 핀숯,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가리켜 주신 말씀입니다. 어디 구약성서나 어디라도 어린 양의 피 위에 우리 죄를 사여주는 길이 있나요? 사여주시는 길이 있나요?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육을 찢어버리는, 자기 육을 베어버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처리하여 주는 위에 우리의 악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몸을 불사르신 주님의 그 역사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의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제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제가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예수님 내 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무덤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악인과 함께 되셨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허물과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못된 나도 처리하여 주셨던 겁니다. 제단 숯불,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진 그 몸, 제단 숯불, 아무나 죽는 것 아니에요. 흠없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 위에 드러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총을 인하여서 못된 악한 나도 제거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지나간 모든 허물도 사여진 겁니다. 이 제단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확하고 이 얼마나 엄청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초능인가요? 그걸 외놓은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아가면서 그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수는 우리가 못 돼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없어요. 높이 보좌에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러러 볼 수 없어요. 만난 것은 우치아처럼 말한 순간인 겁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건 정말 기쁨한 겁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사야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전에 속할 수 있는 겁니다. 서랍처럼 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실존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말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하나님은 없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게 참된 사실이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어요.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열두해를 알았던 헬루증을 앓은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압니다. 옷가에 대는 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져가더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옷자락이 우리에게 가득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 보이나요? 내 하나님을 가까이 부여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내 안에 진실로 와 닿으면 그건 하나님 붙들 때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 주막 주인은 두 대라면을 주면서 지금 거진 죽어 있는 이 사람 좀 돌봐줘라. 만약에 돌아보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은 내가 돌아왔을 때 갚을 것이다. 그분의 말이 아마 전날에도 지나간 적이 있고 전날에도 알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틀림없다고 믿기에 약속을 할 수 있고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었을 줄 알아요. 그 약속은 더 귀한 거예요. 그분이 안 보여도 언제 오실지 몰라도 내가 비용을 들어가면서 정성껏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옷자락이 내 것으로 보여. 고린도서 1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시아에서 실큰 고난을 겪었는데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고린도서 1장 내용을 우리가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죽음의 고난 속에서 마침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린도서 1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참된 것이 어떤 길입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을 보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고린도서 1장에서 주님 안에 자기가 아니고 주님 안에 저지가 아니고 주님 안에 왜 그렇게 스스로 살라고 해요? 그래 힘들어해요. 자기가 아니고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섰을 때는 자기에게 속했을 때는 사형선고 받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그러나 주님 안에 견고에 섰을 때 그가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논하고 귀를 기울이고 사귐을 이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참 내가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될 때는 딱 도장을 찍듯이 찍히시고 성령으로 내게 보증해 주셨다. 이 사실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제부터 시작한 이것은 열나흘 동안 밤마다 시간이 되어갈 겁니다. 전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 없어요. 이렇게 긴 시간 짤막짤막하게 글쎄요. 제가 길게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이 한 9일까지 한 적은 있나요? 근데 지금은 14일간 여러분 이거 뭘 믿고 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전 무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끄시면 허락하시면 저는 기쁨으로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에 성령의 보증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의미를 우리 영혼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이 말이나 이사야 6장의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옷자락이 가득한 것이나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 전에 죽을 것 같다고 말한 그분이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금 너희에게 갈 거다. 그 옛날 길이 수월한 길입니까? 그러나 그는 이 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다. 우리가 이 길에 주님의 결제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는 이루어진다. 세상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이 어려워도 이는 된다. 여러분 성전에 속한 주님께 속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2장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애통한 마음도 있고 환란이 많아서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말씀이 부딪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사역이 돼요? 성김이 돼요? 지금 애통한 마음이 많아서 울고 있는데요.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일로 해요? 고린도서 2장에는 형제를 못 만나서도 일을 못하는데 이런 어려운 마음 된다면 어떻게 일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 2장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안에 서고자 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의 향기가 다 죽어가고 울고 있는 그 모습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싱싱한 거죠. 싱싱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말의 의미는 위대한 사도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잘 되겠지. 아니에요. 딴 곳에도 이런 것 우리가 적잖게 찾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소에 속한다란 말의 의미를 제가 조금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의 회막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왔었죠.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의 성전도 완성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청하여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이 그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며 이 46년 걸려 지은 이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헐어버리라 말은 그건 참된 것 아니란 뜻이고요. 3일 만에 일으키는 성전된 주님 몸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임을 아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성전 삼으셨을까요? 우린 쉽게 그 이야기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나사렛 목수 삶을 마치고 요단강에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증가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난하고 그 별것 없는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순종하여 간 그 생활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 그 한밤중에 하나님은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삶을 다 마치실 그때도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버지를 참 사랑해서, 아버지를 참으로 공경하면서, 아버지만을 온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간 그 생활, 그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므로 33년 동안의 그 생활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된 생활이었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성전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한 성전으로 세우신 겁니다. 뭐 베드로 성당 그거 아니죠. 그리스도 주님 자신이 성전이죠. 많은 돈 들여서 만든 거, 그 성전 아니죠. 그건 예배 보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굉장히 축복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디도서 말씀을 조금 인용해야겠습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 사람은 항상 게으르고 거짓말장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책망하면서 자신에게 머물지 않도록 해라고 했습니다. 그 육은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그 육에 돌아가면 여전히 게으르고 거짓되단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특징이, 육의 특징이 각가지 있겠지만 사납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각가지 있겠지만 육의 특징 중에 게으르고 진실되지 못한 것 육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는 책망에 가면서도 자신에게 속하지 말고 내 새로운 성전된 삶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속하란 것이었습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가 게으르지 아니하려고 또 참되지 못한 자가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다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성전된 삶이 되어주신다. 이걸 고린도전서 3장에 놓은 성전의 기초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에 놓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돌로 산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바로 주님이시란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속하면 주님은 게으르지 않고 주님은 거짓되지 않는 주님은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참된 생명은 오늘 여러분 결코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생명은 더불어 주님은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의지하는 참되신 그분 나의 영혼을 이끄시는 참빛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 생활은 참되고 내 생활은 성실하고 신실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성전 되신다는 것은 성전된 삶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처럼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단과 더불어 제단에 속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계시록 11장 말씀처럼 그런 삶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얻는 놀라운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게으르다, 참되지 못하다.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할 때에 내 생명의 원천 되시고 나의 참빛 되신 주님께 속할 때에 나로 하여금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성전된 삶을 주신다. 이건 신실하고 참된 삶을 주신다. 여러분 아직도 못 믿겠나요? 여러분 육을 가지고 평생해 봐도 성전은 안 돼요. 훈련시키고 금식해 봐도 성전은 안 돼요. 성전된 예수님께 속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마당만 밟는 자는 아니에요. 제단에 속한 자는 저 이사야처럼 제단 숯불 예수님 나 위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나를 찢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안에 내가 속한 거요. 그리고는 에스겔서 47장처럼 그 안에서 솟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따라 내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따라 내 주님께 이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활이 있는 겁니다. 성전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에는 한날 미리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대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뒹굴어도 늘 그대로 있대요. 뭐 하는 채 보여도 그대로 있대요. 하늘 그대로 있대요. 근데 그 방법은 땅에 떨어져 죽는 거래요. 내가 하늘 그대로 훈련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봐도 하늘 그대로 있다. 근데 그 바뀌어지는 길은 땅에 떨어져 죽는 길에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멀쩡한 우리가 그냥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한 가지 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공중에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 귀하게 생각해요.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늘밖에 안 되는 이 나 생활 속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돼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대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주의 깊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위에는 다른 방법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일으킴을 받아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어요. 어제 여러분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아니 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에게만 속한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말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기에게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받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남겨놓으셨다면 내가 보냄받아 왔다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도바울 선생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죽기까지 내 생명은 아끼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십자가의 자기를 넘긴다 그 말 아닙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고난의 문제가 올 때에 나는 나를 죽음에 넘기는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이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하고 자기 십자가를 혼돈한 그리스도니 그 몇 년 동안이나 살아도 그 모양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못 만들어요. 그건 나의 허물도 담당해 주셨고 못된 나도 처리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지난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예요. 이 자기 십자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문제예요.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모른다는 거요. 생각도 날마다 오르는 내 성품을 죽이고 그건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맹수가 맹수입니까? 사람이죠. 실컷 어려움을 당하면서 불구하고 사도 말씀은 덤비지 않는 거죠. 오늘 내가 부딪히는 나의 십자가인 겁니다. 주님께 속한 이는 그 감당할 수 있어요. 나를 죽음에 넘기면 되니까요. 나의 십자가. 그 요한복음 12장에 빵에 떨어져 죽는 문제 가지고 나를 미워한다면 안 돼요. 말씀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해서는 뭐가 적용이 되겠어요? 이 정확한 것은 땅에 떨어져 죽은 나로 이제 또 일어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내가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마칠 때까지 내가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자기 사랑해가 좋은가? 하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따라보세요. 노아가 주님을 따를 때는 온 가족이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자기에게 속할 때는 다 보기가 징그러워요. 자기 사랑하면 안 돼요. 가족들 가운데 살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아끼지 않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거요. 여러분이 가족 중에 있다면 우리 아버지 정말 훌륭하다. 우리 어머니 정말 훌륭하다. 자기에게 속해갖고 뭐가 아름다워요? 가슴 칠 일만 남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거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원히 보존된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 가슴에 가져보는 강한 마음은 나 위해 살지 않는다. 나 주님 위해 산다. 나 주님 섬기기 위해서 산다. 그 강한 중심을 가지고 있거든 나를 따르래요. 주님을 따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속해서 나에게 기본복되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섬길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열매가 많대요. 하늘 그대로 이끌고 아니라 열매가 많대요. 열매가 많대요. 이거는 내 속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에요. 주님의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주님께 이끌리는 생활이에요. 어찌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이끌려가면서 좋은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이거 성전된 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된 생활이에요.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께 끌려보는 성전된 생활이에요. 기도서 1장에서 우리는 자기에 머물러서는 역시 결연한 거예요. 참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속할 때는 다르죠. 기도서 2장에서는 뭐라냐면 불의를 모든 불의를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 벗어버리고 역시 이건 옛사람이에요. 경건치 않고 불의한 것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건함과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살고 이건 살아계신 주님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내가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그 지긋지긋한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속해봤자 그것도 후회하는 거요. 내 주님께 속하여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을 구할 때에 이 밤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를 입혀올 거예요. 이틀 지나고 나서 여러 곳에서 좋은 소식들이 온 것 같습니다. 천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여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점에 충실하게 기도해서요. 그리고 지금도 15팀이 넘는 분들이 매일매일 주님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곳곳마다 임하도록 말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다면 보좌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서 2장을 읽다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입고 요단강 다시금 건너와서 여리고 지역에 이르다 보니 그 사람들이 엘리사가 전날의 엘리사가 아니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는 생생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성읍에는 과일이 맺히기는 맺히는데 결실까지 못 가고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넣어 가져오느라 그리고 물 그늘로 나가서 거기 뿌려라. 여러분 그건 뭐 부닥거리 앞에서 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옛날 그 한때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뭘 하는 것처럼 하지만 별 열매도 없고 뭐 하는 것처럼 하고 끝머리도 없고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그늘로 나가서 새 그릇 사용한 그릇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제가 새 사람으로 나옵니다. 옛 사람을 믿는 것 아니고 새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변함없는 당신은 내 주님입니다 하는 소금을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감각하고 있을까요? 나는 주님 당신을 향한 새 사람으로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내 주님으로 부르고 내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변함없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디도서 2장에 우리는 주님을 입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입게 돼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는 바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영혼이 주님을 입게 돼요. 나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입는다고요. 그래 보십시오. 주님을 입으면 나 혼자 살 때는 이렇게 뒹굴어도 그만 저렇게 말해도 그만이지만 주님을 입으면 주님 모신 근심된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주님께 이끌리다 보면 어렵게 사는 거요. 내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살다 보면 경건함으로 사는 거요. 근심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가 주님께 대한 기대감 넘치는 마음 없겠나요? 세상은 없어도요.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오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다가오실 주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강해요. 준비가 되면 그런 마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뿐일까요? 기도서 2장 마지막 부분은 선한 일에 결심하는 친백성이 된대. 이건 납니까? 겨르고 진실되지 못한 납니까?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새롭게 입어서 내 주님의 은혜가 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올도 망해가는 이웃들 바라보며 어지러운 조국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먼 곳에 있는 나라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무언가 이웃을 향해 섬겨보려고 주님과 함께 애쓰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라. 여러분, 성전된 주님께 속해서 성전된 주님을 모시고 함께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디도서 3장에 그렇게 살고 있는 인원은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구속해 주신 그 은총을 인하여 거듭남 중생의 은총도 힘입었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힘입고요. 그렇게 보좌의 주님께 미어갈 때는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힘입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양 아닙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 양입니다. 진정 사도행전 1장처럼 보좌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는 디도서 3장을 기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멍하니 성령 충만을 바라봅니다. 그게 잘 되나요? 확실한 뚜렷한 보좌의 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세례요한이 증거한 말씀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역사하실 때에 성령으로 세례 준 일 한 번도 없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은 사도행전만 봐도 거듭거듭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그 보좌의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주님을 빼나요? 기가 차지. 난 주님 바라보면 기도는 쉬워요. 주님 바라보면 은혜도 쉬워요. 주님 바라보면 강한 자로 서기도 쉬워요. 주님을 안 바라보면 다 너무 어려워요. 기도 않는 일이에요. 왜 엉터리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 보좌의 주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앉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서 3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보좌의 주님으로 인하여서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마음이 죄송하나요? 그냥 무조건 성령님 하면 좋나요? 예수님 바라보면 기쁘나요? 난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 싶어요. 새롭게 받고 싶어요. 오늘도 힘입고 싶어요. 이 시간도 충만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은 틀림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세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성전된 주님께 속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본다면 우리 영혼 강하지요. 우리 영혼 풍성하지요. 우리 영혼 넉넉하지요. 여러분 이 성전된 주님께 속한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안 되죠. 이건 돼야죠. 이건 돼야죠. 요한복음 2장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의 성전, 베드로전서 2장의 산돌 대신 주님 성전의 기초돌, 그게 특이한 사람만 나아가는 겁니까? 내가 적어도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싶은 자는 다 나가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오늘 이 땅에 있으면서 성전된 주님께 속하고 보좌의 주님을 바라본 그 눈이 잘 돼 있는 사람치고요, 천국에 갔을 때에 부끄러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뒤집어 말합니다. 오늘 내 성전된 삶의 근본 대신 주님께 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금식을 골백번 하든지 어떠든 간에 주님께는 나가지 않고 저 보좌의 주님, 저 보좌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지 않는 자 치고 그날 좋은 여건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요. 내가 만약에 제 용서받는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아니고 용서받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귀하신 그 사랑스러운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내지 않았을 거요. 만약에 내가 고약한 내 옛사람을 참으로 뭉개버리고 처치해버리고 새 사람 되는 그 길이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겨지는 길 아니고도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탄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요. 무덤에 넣지도 않았을 거요. 그거 위에는 길이 없다고 말이요. 길이라고 하는 사람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무덤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나요? 나 안 물어봐도 알아요. 당신 생활 볼 것 없어요. 뭐라고 해도 볼 것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무덤, 그게 나의 것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의 주님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마치 나에게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이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올 거예요. 너는 내가 보좌에 있어도 하늘에 있어도 나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나 위에는 너의 주가 없다고, 나 위에는 내가 사랑할 리가 없다고, 나 위에는 내가 동행할 리가 없다고 안다. 나도 안다. 그런 얘기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살아줄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주님은 보좌에 가만히 계신 것 아니에요. 가만히 계신 것 아니에요. 가만히 계신 것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살아주세요. 데살로니가전 소장을 인용하면 자든지 깨든지예요. 예수님 함께 계시다 보면 우리는 근신때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다 끝난 길, 그릇된 길 가는 사람은 분명히 뭐 부풋합니다. 부풋합니다. 자기가 뻑셉니다. 자기가 무엇 할 것처럼 합니다. 가슴 치며 후회할 일들입니다. 나를 그래서 성령이란 말에 그 놀람을 시민만 자치고 주님의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보좌의 주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치고 성령 성령 하거들 난 그 참 뿌리기 없는 신앙이에요. 뿌리기가 없어요. 뿌리기가. 그래가지고는 곤란해요. 나를 처리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시편 110편에서는 내가 주님께 뗀 발등상이 먼저고 두 번째가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는 거요. 세 번째가 내가 주님께 헌신한 생활인 거요. 순서 뒤바꾸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발등상도 안 대놓고 주님께 무릎 꿇는 발등상 대돌도 안 대놓고 성령 충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 3장 말씀처럼 내 그림자는 모략산과 유황산을 갈 때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나의 그림자는 끝내버렸다. 나의 그림자는 끝내버렸다. 내가 없는데 무슨 내 그림자가 있겠어요? 나의 그림자는 끝내버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어담에 관해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성전에 속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붙들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활 속에 그루간 역사, 그루간 역사해 주는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되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말이 되겠나요? 오늘 성전에 관한 얘기는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해드려야죠. 무리하게서는 안 되죠. 이렇게 성전에 속했을 때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전날에는 없었어요. 전날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성전에 속했을 때 들려오는 음성은 그분의 인격적인 음성입니다.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주 인격적입니다.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시는 강압적인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그 음성이 없이 내가 자원한다는 것은 무리죠. 그 음성과 더불어 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함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는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난 스스로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 귀한 내용은, 성전에 가는 내용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만약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성전된 삶을 오늘 살아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제가 부지런하네요. 주님 제가 참되게 사네요. 주님 제가 주님 모신 근신된 마음으로 사네요. 주님 제가 보좌를 향해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네요. 이게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이사야 6장에 그 이사야가 경험했던 현실이 오늘 이 밤이, 늦은 밤이, 오늘 밤은 어젯밤보다 더 참여한 분이 더 많습니다. 더 신청하신 분이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선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보시면서 내용이 좋다, 말이 좋다, 그러나 내게는 마음속에 와 닿는 바가 없겠다,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강제치 마십시오. 그 말이 참되고 온전한 것은 주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 속에 올바로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그 주님께 속하고 싶거들랑 남김없는 마음으로 뛰어드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붙드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노력한다 해서, 뭘 한다 해서, 어떤 명칭을 갖는다 해서 성전이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성전된 주님께 속할 때,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살아주실 때 우리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때 우리 위에는 저주가 없어요. 우리 위에는 어둠 아니에요. 우리 위에는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저는 이사야 7장 말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보다는 간결한 한마디의 역점을 두면서 말을 이끌어 갈라 합니다. 이사야 7장은 그 내용이 그 유다의 왕으로 아하스가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한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쳤는데 유다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브라임까지 동맹을 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는 것도 그러고 또 이방 나라와 함께 연합한다는 것도 그렇죠. 엉망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여러분이 시간 나면 이사야 7장을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도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축복된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란 마태복음 1장에 이 축복된 내용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이사야 7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덤비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표적으로 보여준 것은 한 시간만, 한 달만, 전쟁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았을 때에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낳은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열 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함께 계셨어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계셨어요. 근데 나왔을 때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나왔으니까 가버린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은 그 임마누엘을 세상 끝날까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좀 지긋지긋해요? 힘들어 보여요? 그러나 제게는 그 이상 더 좋은 음성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살아주신다. 그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되는 약속이 있어요? 전 없어요. 전 없어요. 그거 정말 축복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 끝날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뭐고 유다는 뭐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근데 그 엉망이에요. 엉망인 것이 저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를 칠명제를 칠란 거요. 유다 그 어째요? 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참으로 귀한 백성 같아 보이는데 그 전쟁의 소문만 들어도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과 함께가 제대로 잘 돼 있나요? 그 함께가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면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들어 내 아들 스알야숩과 함께, 이는 이사야의 장자라고 해요. 스알야숩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곳을 가리키냐면 큰 못 수도 세탁자의 밭 그 곁 큰 길에서 있는 아하스 왕을 만나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하스가 왕궁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볼 때는 끄트머리 같아 보이는 큰 못, 수도, 곁에 세탁자의 밭, 곁에 큰 길가에 왜 가 있어요? 그 소문 때문에 왕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지럽고 염려스러워서 왕궁에 못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는 아하스는 우시아의 손자예요. 자기 아버지는 요담 왕이었고 할아버지가 우시아였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한 것은 할아버지가 문둥병 들어 걸려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안다 그 말이요. 왕위에 왕궁 안에 머물지 못하고 땅끝 같아 보이는 그 큰 못, 수도. 그 수도란 말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곳이죠. 세탁자의 밭, 빨래터죠. 그 큰 길가에 서성대고 있는 아스왕. 왕위에 앉는 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땅끝에 서 있는 아스.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자, 왕위에서 하나님 나몰라라고 앉아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땅끝에 서 있는 아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곳에 가라 했나요? 그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왜 이사야의 아들까지 데리고 갔나요? 너도 이 땅에서는 이곳에 서야 주님의 붙드시는 의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땅끝. 사람들 이곳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다 세상에 앉으려고 해요. 땅끝에 주님을 바라보며 서 있을 그때에 주님은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삼가며 종용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삼가라, 종용하라. 그 쉽게 말하면 어둠만 바라보고 펄펄 뛰고 야단치고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하면서도 참으로 영혼이 상가며 종용하라. 내 영혼이 보좌의 주님, 나의 주님을 향하면서 내가 참으로 영혼이 안정감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 들려온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얼마나 땅끝에서 듣는 축복된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땅끝에 선다면, 성도가 땅끝에 선다면, 여러분이 그냥 주어진 환경과 여건, 여러분이 기업, 여러분이 그 어떤 것에 주저앉지 말고 나의 주님을 향하여 땅끝에 선다면 이런 놀라운 음성은 우리 것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음성은 우리에게 멀지 아니할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마하라. 이사야 40장은 주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악망하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 아니죠? 자기에게 속한 자 아니죠?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을 악망하라. 이사야도, 이사야 자녀도, 아스 왕도 살아갈 길은 땅끝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들이 땅끝에서 주님 바라보는 이 은혜와 이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이 급해야 되겠는데요. 8장까지 한다 했으니 8장은 이사야 8장은 저희의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저희가 놀라워하는 것 놀라지 마라! 너희의 두려움과 너희의 놀랄 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두려워할 때 많고요, 놀랄 때 많습니다. 여러분, 성전된 주님께 속하여서 나의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나에게 놀라운 나의 하나님으로 이사야 40장에 그를 찾는 자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놀라우신 분인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의 주님, 성전된 주님께 속하여 나의 임마누엘 대신 주님과 함께가 뚜렷하게 서서 내 하나님 바라보는, 내 하나님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놀라운 일을 알려 줄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너무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성껏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이런 영혼이면 기도는 절로 됩니다. 이런 영혼이면 기도는 쉽습니다.
한 번 손에서 주 함양 마천교회 김양중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올해 2021년도에도 세상에서 들리는 각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참 여전히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1년도 올 한 해를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 향하여, 나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는 설레는 마음과 그리고 가슴 속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 속에 지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의 세상 역시 어떤 변화 속에 놓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섬세하게 일해 주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오직 나의 참된 영토 되시는 주님 안에만 굳건히 자리 잡고 살고 싶은 그런 정함 있는 마음을 품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서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의 참된 영토 되시는 주님, 오직 그 주님 안에만 속하고 나의 참된 근거와 반석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중에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나의 참된 영토 되시는 주님, 그 위에 굳건히 자리 잡고 그리고 주님 한 분을 나의 유일한 근거 삼는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반면에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즉 나의 주님을 자신의 참된 영토 삼지 아니하며 주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자신의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그 결국은 반드시 무너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세 교회 모두 그 성도들이 자리 잡은 영토가 주님이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교회 모두 그 성도들이 굳건히 서 있는 삶의 터전이 주님이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 즉 주님 한 분을 자신들의 참된 영토 삼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임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역시 주님 한 분을 자신들의 참된 근거로 삼고 그 안에 자리 잡고 그 안에 깃들여 사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역시 주님 한 분을 자신들의 유일한 반석 삼고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모습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나의 참된 영토 되시는 주님 안에만 자리 잡아가도록, 주님께만 속해가도록, 주님만을 유일한 나의 반석으로 또 나의 근거로 삼아 가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고백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참된 용토 되시는 주님을 내가 벗어나서 곧 무너져버릴 모래에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또한 그와 같이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 좁은 길 말씀해 주시듯이 나의 참된 용토 되신 주님에게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직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좁음 속에서만 살고 싶은 마음, 나의 참된 근거된 주님 안에만 굳건히 자리 잡고 싶은 마음을 품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 그 안에 뛰어들듯이, 우리 주님 안에 파고들듯이, 주님 안에 잠기듯이, 그리고 주님 안에 주님께 기대어 보듯이, 바로 주님 한 분께만 믿음 두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조금 속에 견고히 서고 싶은 주님 향한 참된 마음을 가져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라고 말씀하심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즉 요셉은 그 자신의 참된 영토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좁음 속에 자리 잡은 모습으로 주님께 견고히 뿌리 내린 가운데서, 그러나 그는 그 넓은 애굽 전역을 능히 통치할 만큼 유능한 총리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살펴볼 수 있는 다니엘 역시 그는 그 넓은 광활한 바벨론 제국을 돌아봤을지라도 그는 결단코 우리 주님 벗어난 산만한 모습이 아니었고 주님 벗어나 엉뚱한 곳에 자리 잡은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서, 즉 한 달 안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할 수 없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서도 바로 자신의 참된 영토 우리 주님의 좁음 속에서 뼈있게 자리 잡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편 5절 말씀 중에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말씀하심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참된 영토이신 주님은 그분은 곧 나에게 참된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영토 되신 주님 안에만 나의 인격이 설 수 있고 그 주님 안에서만 나의 영혼이 설 수 있고 그 안에서만 나의 삶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난다면 내 영혼도 무너지고 내 인격도 무너지고 내 삶 전부가 무너지고야 말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는 우리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주님 안만큼은 꼭 자리 잡고 싶은 마음이고 주님 안만큼은 꼭 집착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하듯이, 즉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말씀하신처럼 참으로 주님께 견고히 자리 잡고 그 안에 굳건히 서서 살고 싶은 마음, 마치 옷깃을 여미듯이 품게 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시편 11편 1절, 즉 다윗의 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라는 말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왕은 청소년 시절에도 주님 향해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중에 사무엘이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세의 집에 왕으로 예선된 자를 찾아서 기름 붓고자 하였을 때, 그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주님 향한 은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 한 분 앙망하며 주님 한 분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무친 마음으로 주님께 숨는 법을 익힌 때는 바로 그를 죽이기로 현안이 되어 있는 사울왕의 손길을 피해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그는 참된 영토대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께 숨는 법을 깊이 익혀나갔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된 영토를 찾게 되었다는 것, 참된 영토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드린 후에 자신의 목,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는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된 영토의 그 복됨을 무시한 겁니다. 그는 참된 영토의 소중성을 몰라본 겁니다. 그는 이처럼 철부지처럼 참된 영토를 떠나 살다가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참된 영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참된 영토를 찾아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참된 영토를 벗어났던 자가 다시 참된 영토로 들어오는 것, 참된 영토 밖의 삶이 다시 참된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향전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서 더 큰 문제는 첫째 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참된 영토인 아버지를 떠나간 적이 겉으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참된 영토의 그 소중성 그리고 그 복됨 그것을 진실되게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더욱더 깊숙한 탕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라고 말씀하심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참으로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 주님의 그 참된 영토의 소중성을 무시하였고 그 참된 영토의 복됨을 거절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개 아래 혹 그늘 아래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혹 시편 91편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바로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제가 참된 영토 되신 주님 안에 깃들여 살 수 있음을 잠겨 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 30절 말씀 중에서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주님께 표징을 구하면서 타작마당에 있는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이 내리는 것을 구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털 뭉치가 이슬에 적시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양털 한 뭉치를 짤 때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심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사사 기드온이 참으로 참된 영토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참된 영토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같은 표징을 구했다라고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된 영토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주님 주시는 풍성 은혜가 임해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 풍성한 은혜 있을 가운데 적시어질 수 있음을 고백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중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씀하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막연히 성령을 달라고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모습들을 우린 주님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 로마서 8장의 17장에 하는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내가 주님의 영으로 사는 삶은 곧 내가 참된 용도된 주님 안에 굳건히 자리 잡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참된 용도의 주님께 속함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참된 용토 되신 주님 안에 자리 잡음 없이 참된 용토 되신 주님 안에 속함 없이 막연하게 성령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의미 없는 일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저는 다만 주님께는 자리 잡고 싶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게 정함 있는 마음으로 주님 한 분께는 속해가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심처럼 주님 안에 자리 잡음, 주님께만 속함, 그것을 유일한 해답으로 삼고 싶은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설레임 속에 자리 잡고 싶은 나의 참된 영토 되신 주님,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 향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듯이 참으로 이 험하고 유혹 많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참된 영대인 주님을 벗어나서는 나는 갈 곳도 없고 나는 살 곳도 없다라고 마음 쓰는 것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참된 영토 되신 주님 그가 주님 그 가슴에 기대어 있고 그 품에 잠겨 있듯이 주님, 저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 기대어 있고 주님께 잠겨 싶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했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심처럼 주님, 저 역시 시편의 그 젖된 아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 품만을 나의 참된 영토 삼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열조의 업 지키기를 원했더라면 저 역시 제 목숨 내놓고서라도 저의 참된 영토만은 잃고 싶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아니한 마음 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한 분을 나의 유일한 참된 영토 삼고서 뚜렷하게 그 안에서만 살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어서 잠시 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